MBC 라디오 고전 읽기. 가끔 인생이 무료하다 생각될 때가 있죠. TV나 영화 속 주인공 같지가 않아서요. 유명인들의 삶과도 너무 동떨어져서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나무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보는 그들의 삶은 나무 전체가 아닌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절단면만을 보여주는 거겠죠. 나의, 당신의 삶도 빛났던 혹은 빛날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찬란한 시간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단지 그 순간이 지금이 아닐 뿐이죠. 어쩌면 지금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누가 아나요? 훗날 돌아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일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반짝반짝 빛날 수 있게 이 순간을 잘 살아내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 소녀시대 힘내로 고전읽기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마다 1학년 된 딸을 고전읽기 다시 듣기로 깨우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시 듣다가 엄마 이름 듣더니 벌떡 일어났답니다고 서동욱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제 잠깐 소개됐었거든요.
네, 아마 예, 요즘 신랑과 함께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푹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고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스피레데가 피천득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지 잘난 맛에 산다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잘난 맛에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얘기죠. 저는 이분 덕분에 고전읽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운철 씨,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여기 역시 고전읽기를 와야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반짝반짝 빛나죠.
아, 그럼요. 네.
오늘은 그리고 특별 게스트 두 분이나 모셨어요. 네. 먼저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 3위에 빛나는 모델 출신의 현재는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하는 배우입니다. 은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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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째 중고 배우 은우입니다.
어머, 저는 이렇게 멋있고 이쁜 키 큰 배우를 가까이서 뵙는 게 처음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정말 신기해요.
일어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인사하려고 일어서시길래 빨리 앉으시라고
하셨었죠.
네, 그리고 이분은요, 남자의 자격 합창편에서 뵌 분 같은데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네, 배우 최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분도 슈퍼모델 출신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
키가 몇이세요?
예, 제가 188인데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와, 네. 은우 씨는 키가 몇이세요?
저는 173입니다.
와, 부럽습니다. 어우, 나는 안 크고 뭐 했나 모르겠어.
문자 마세요.
아니, 참여 방법 소개해달라고요.
아, 자, 고전읽기 더 재밌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다음에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죠. 서울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컨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 제한이 없고요.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상진님 오늘도 만땅 기대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요. 권태우님, 우와 반가워요. 이제 열심히 다시 듣기로 복습하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어제. 네, 4시만 되면 기다려지네요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몬테크리스토 백작 낭독 들어갑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자, 이것은 당신과 나의 약혼식 전날 내 동료 당글라르가 장난삼아 쓴 밀고장입니다. 이 밀고장을 페르낭이 빌포르 검사에게 보냈어요. 그 때문에 나는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
모르셀의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페르낭이 정말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에서 알리파샤 왕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약혼녀가 원수와 결혼했다거나 내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인은 두 손에 얼굴을 묶어 흐느꼈다.
에르몽, 아직도 당신이 사랑하는 나를 보아서 용서해 주세요.
페르낭의 집안이 파멸하는 건 하늘의 뜻입니다.
오, 에르몽,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군요.
메르세데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한숨을 섞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말했다.
절망 속에서, 감옥의 어둠 속에서, 추위에 온몸이 얼어갈 때에도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메르세데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에르몽, 페르난과 나에게 복수하세요. 제발 아들에게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백작은 눈물을 흘리는 부인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르몽,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 아신다면...
그만하시오, 그만. 당신은 아버지가 굶어 죽는 일을 당해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걸 경험해봤습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격하게 말했다. 눈물을 말끔히 닦은 메르세데스가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오?
마침내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입에서도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알베르를 살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소. 당신 뜻대로 하리다, 메르세데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말에 부인은 기쁨에 넘치는 소리를 지르며 백작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에르몽! 에르몽, 고마워요. 당신은 역시 제가 사랑해온 바로 그분이에요.
메르세데스, 하지만 나는 결투를 약속했어. 이제 피 흘리는 자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가 되겠지요.
에르몽.
메르세데스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백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원수의 아들을 용서했어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당신이 훌륭하고 고귀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안녕히.
메르세데스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메르세데스를 태운 마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다. 그날 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달려와서 애원하던 메르세데스와 아침이면 뱅상숲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새벽 5시가 됐을 때 백작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엔 귀여운 하이데가 의자 위에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다.
저런. 가엾은 하이데. 걱정되고 불안해서 내 방을 지키고 있었구나.
백작은 쓸쓸한 표정으로 하이데를 바라봤다. 방으로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정리했다. 네, 사랑했던 여인 메르세데스와의 오해의 끈이 풀렸어요.
아, 정말 몽테크리스토 백작 남자네요. 상남자. 한순간에 그냥 확 이렇게 풀 수 있는. 네. 안 돼요. 보통 사람이면 계속 따지고
묻고.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네. 네, 정빈영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정빈영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은호 씨, 재림 씨 키가 정말 크시네요. 그래도 앉아 있으니 운철님, 혜정님 위안이 되시죠.
물론이죠.
오늘도 재림 준비 완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앉아 있으니까 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앉아서 키 쭉쭉 늘리고 있어요. 정영민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금요일에 눈 수술하고 2주 동안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심심하던 차에 만나게 된 고전 읽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모두 각기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청취하고 있지만 고전이 주는 감동만은 똑같이 느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눈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손수진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낭독 들어갑니다. 이 말이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말이 될 줄이야. 노시가 행복합니다 하면서 웃음표 보내주셨어요.
네. 그 저도 떨려요. 옆에 있으면요. 진짜로 손수진님. 서희정 씨께서 난독 들어갑니다. 그럼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걸리는 게요?
저도 떨려요. 잘 읽어야 되니까. 오늘도 막 그냥 몇 번 틀렸는데. 자, 오늘 퀴즈 내드릴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뱅상숲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씁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문서죠. 과연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무엇을 쓸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드릴게요. 힌트. 세 글자예요.
그렇죠, 세 글자죠.
네.
이게 뭐라고 드려야 될지 참.
혹시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입이 없어도 할 말이 없다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시피
비슷하네요. 네.
아, 저는 그냥 유구무원을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주셨네요.
아니요, 없어요.
다음에 이어질 낭독에 잘 들으시면 정답 맞히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또 뮤지컬 배우 최재림 씨를 모셨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야.
라이브로 한 곡도 청해서 들어야죠. 어머, 네. 오늘 청취자분들 호강하시네.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신고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 뮤지컬 노트담 드 파리에 나오는 달이라는 곡입니다.
네.
예, 음유시인인 그랭구아르가 그 사랑에 관한 그 사랑의 고통에 관한 노래를 혼자서 쓸쓸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예요. 네.
청해서 듣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이 거리를 비추는 보라 사랑의 혹독한 고통을 밤을 지키는 너는 듣고 있는가 지금 이 땅이 여자에게 그의 인생 전부를 바치 불행한 남자 희미해지는 너는 듣고 있는가 여기 울려 퍼지는 그의 절규를 울부짖는 과지모도 모든 세상을 넘어 그곳 하늘 끝까지 그의 서글픈 목소리가 달리 뿐이 그의 영혼에 이제 위로의 손 지켜주는 빛 보라 사랑의 고통을 사랑 그 고통
지금.
너무 멋있어요.
아, 긴장되네요. 항상. 예.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시는 거 처음 아니세요?
예,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 네,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네. 네, 어머, 어쩜 소리가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곱게 나올까? 네.
아니, 앞에서 라이브를 네. 듣고 있는데도 라이브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0516번님께서 이번 주 게스트 멋져요 하셨어요. 우선지님도 귀가 호강하네요 멋져요 하셨고요. 네. 또 현혜자님
좋은 낭독과 좋은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 만땅입니다. 아,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감동 두 배여라 하트 세 개.
네. 엄현비님 노래 너무 멋지네요 하셨어요. 네. 손경철님도 힌트도 화끄라고요. 멋진 라이브 짝짝짝 박수 세 번. 와.
네, 7833번님은요. 눈을 감고 듣고 있으니 뮤지컬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요. 브라보 하고 하트 6개 찍어주셨어요.
보셨나 보다. 뮤지컬을 아시나 봐요.
예, 예, 저도 봤거든요. 네, 정말 멋지네요. 부럽다. 네, 최재림 씨의 라이브 들으셨고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자, 유언장을 어떻게 썼을지 한번 볼까요? 낭독 이어갑니다.
내 재산은 나의 옛 주인의 아들인 막시밀리앙 모렐에게 2천만 프랑을 분배하며 일부는 그의 여동생 줄리 부부에게 주는 것으로 허락한다. 내 재산은 몽테크리스토 섬의 궁전 안에 묻혀 있으며 모든 비밀은 베르투치오가 알고 있다. 또한 내가 가진 채권과 세계 각지에 있는 저택 등의 재산 중 6천만 프랑을 하이데에게 분배한다. 그 나머지 재산은 내 하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백작이 마지막 구절을 썼을 때였다.
이 시간에 왜 유언장을 쓰시는 건가요?
어느새 백작의 등 뒤로 다가온 하이데가 말했다.
아, 하이데, 진정해라. 나는 오늘 아침 먼 여행을 떠날 거야.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이데는 행복할 거다.
두 손을 가슴에 모은 하이데가 아름다운 눈을 들어 백작을 바라보았다.
백작님, 만약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유언장을 다시 쓰세요. 제가 백작님께 느끼는 사랑은 예전 제가 아버지께 느꼈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백작님이 돌아가시면 그땐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하이데는 흐느끼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착잡한 심정으로 유언장을 봉인했을 때 집 앞에 마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건 막시밀리안과 에마뉴엘이었다. 그들 역시 간밤에 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백작을 만나면 마음이 가라앉을까 해서 좀 일찍 온 것이었다. 백작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다.
아, 이 펜이 되어주어서 정말 감사하오.
백작은 벨을 눌러서 하인 알리를 불렀다.
자, 이걸 공증인에게 보내게.
백작은 막시밀리앙에게 자기가 죽거든 유언장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막시밀리앙은 잠시 주저하다가 애원하듯 말을 꺼냈다.
백작님, 알베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생각해주세요. 제발 알베르의 팔을 쏘아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은 그가 아닐 테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젯밤에 한 망령이 말하더군요. 몽테크리스토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어서 출발합시다.
정각 8시에 세 사람은 뱅상숲에 다다랐다.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었나 보고 오겠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알베르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실례지만 알베르가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샤토르노가 말하며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이미 8시 10분이 넘어 있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숲길을 가리키면서 보샹이 말했다.
네, 저기 오는 것 같군요.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새 것이죠.
드디어 알베르가 도착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린 그는 파티에라도 가는 듯 흰 와이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다.
모두 와주었군. 자네들의 우정에 정말 감사하네.
말고삐를 하인에게 던져준 알베르가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자, 그럼 모든 게 준비된 셈이구나.
부샹이 마차에서 권총 상자를 꺼내려 하자 알베르가 말했다.
잠깐! 내가 공개적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께 드릴 말이 있네.
막시밀리앙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알베르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요. 분위기가 알베르 분위기가 살짝 이렇게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나저나 하이데 말이에요. 네. 이 책 속에서 보니까 그림이 우리 은우 씨랑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뭐 똑같이 생겼는데 은우 씨가 좀 더 예쁘지만 이 하이데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연모하고 있었나 봐요. 나이 차가 꽤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철 씨?
사랑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러울 따름이죠.
은우 씨는요?
나이가 들면서 더 멋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퀴즈 다시 한 번만 내주세요.
네. 오늘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이것을 지금 썼죠. 이제는 죽기 전에 남기는 문서입니다. 과연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무엇을 썼을까요가 퀴즈였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아픈 사랑을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은우 씨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신승훈입니다. 널 사랑하니까.
여기 제주도예요. 정말 더워요. 고전 읽기 들으며 이 여름 보내고 있어요 하고 0578번님 문자 주셨네요. 네,
김종희 씨, 재림 씨, 은우 씨, 키 크는 비법 전수 부탁드려요. 우리 아들 키가 작아서 걱정인데요. 반에서 제일 작대요. 두 분 부럽사와요 해주셨습니다.
예, 최재림 씨 어떻게 이렇게 키가 크셨어요?
저는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유전자는?
어머님 쪽 키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세요. 네. 은우 씨는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먹고요. 네. 정말 많이 뛰어놀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어머님 쪽에 유전자가 잘...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네. 키가 줄어드셨어요.
저는 말 안 할래요. 0232번님 문자 주셨네요.
우리 막내 김해 민속박물관에 학예사로 취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눈물 나요. 고전 읽기 매일 들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학예사가 큐레이터라고 하죠.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을 위해서 전시회를 기획도 하고 작품도 수집하고 연구도 하는 아주 소중한 일인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네, 이성은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네, 팟캐스트에서 고전 읽기 처음 만나고 나서 요즘은 본방사수에 열심입니다. 책 읽기의 재미에 다시 빠지게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인터넷 책방 VIP가 되었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도 책 읽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고전 읽기 화이팅!
야, 저는 이런 문자 받을 때 네. 제일 행복하고 보람 느껴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 읽기 알렉상드르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주섰을 때 알베르가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백작! 당신을 모독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알리 파샤 왕을 배신한 페르낭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부 페르낭이 당신에게 저지른 배신 행위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았습니다. 백작께서 제 아버지에게 하신 일은 당연한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밖의 사태에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천천히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알베르의 태도를 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백작,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신다면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참을 수 없는 듯 힘차게 청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감격에 찬 음성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이건 신의 섭리야. 틀림없는 신의 섭리야.
한편 알베르는 아직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젯밤에 백작과 우리 집안 사이에 오래된 악연이 있다는 걸 알았네.
친구들은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알베르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년쯤 파리를 떠났다가 사건이 잊혀질 때쯤 돌아오라고 권했다.
고맙네. 나도 그럴 생각이야.
알베르는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고 말에 올랐다. 집에 돌아온 알베르는 아버지 모르세르가 침실에 커튼자락을 들치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서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 정중히 사과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게.
알베르는 서재 정리를 끝내고 어머니 방으로 갔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작별 인사를 하러 왔구나. 나도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이다.
메르세데스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들을 안았다.
결코 절망하지 마라, 알베르. 부디 내게 희망을 갖게 해다오.
어머니, 저는 맹세코 어머니 뜻대로 훌륭하게 살 것입니다.
알베르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때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편지를 읽은 후 알베르가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서 보내셨군요. 어머니께 마르세유 메랑거리의 6층 건물을 쓰시도록 하라는군요. 그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래요. 위치는 어머니께서 잘 아실 거라고.
메르세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꺼이 그것으로 감아.
한편 두 사람이 파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집을 나온 모르세르는 곧장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으로 마차를 달렸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는 오늘 아침에 알베르가 자신을 위해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결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뿌듯했다. 그리고 알베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순간 아들이 원수를 갚았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하인에게서 결과를 들은 그는 분노에 떨어야 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난 모르세르는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간신히 물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과 결투를 하셨던가요?
그럴 생각이었소만 대개 아드님에게 사과를 받고 결투는 취소했소이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당신에게 내 아들이 사과를 했단 말이오. 그 아이가 그렇게 비굴해진 이유가 뭡니까?
알베르는 용기 있는 청년이었어. 그래서 부친을 대신해서 사과한 것이.
그만두시오! 내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하겠어.
모르세르의 말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좋아. 우린 잘 아는 사이니까 이 페인도 필요 없겠지.
우리가 잘 아는 사이라니. 무슨 말이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잠시 옆방으로 갔다가 선언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것을 본 모르세르는 눈이 동그래져서 뒷걸음질 쳤다.
페르남! 이래도 나를 모른다고 할 텐가?
무시무시한 망령을 만난 듯 굳어있던 모르세르는 마침내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에드몽 당테스!
그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그가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마차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알베르와 메르세데스는 막 집을 떠나는 참이었다. 멀어져가는 마차 바퀴 소리를 들으며 모르세르는 절망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잠시 후 모르세르의 침실에서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모르세르가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네요. 뭐 하기는 자신의 잘못 앞에 부인도 아들도 다 등을 돌렸으니까 뭐 더 이상 희망이 있겠어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모르세르한테 어떤 선택권을 준 것 같았거든요. 결정을 해라, 스스로가 결정을 해라. 뭐 물론 지금 뭐 자살을 하긴 했지만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시는 그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통장에 이렇게 좀 돈 조금 넣고 다니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엉뚱한 얘기라고 했어.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근데 이 사랑했던 여인의 거처까지 마련해주고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런 남자. 어때요, 은우 씨?
아, 네. 말을 뭐 하겠어요. 이런 남자가 있을까요?
그 있으니까 글도 나오는 거 아닐까. 아,
자꾸 이런 글을 쓰셔서 문제예요. 네. 저희 고전 속
남자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꼭 만나고 네. 싶습니다.
7382번님께서 제발 정답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마조마 두근두근 다음 이야기 빨리 해주세요 하고 문자 주셨는데 다행이죠. 네. 예,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알베르도 둘 다 죽지 않았어요.
네, 네. 예. 그 격투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재림 씨께서 노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음 거? 네.
아, 빅뱅이 부릅니다. 하루하루.
빅뱅의 하루하루 들으셨고요. 임희정님이 글 올려주셨네요.
딸아이랑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듣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딸아이가 더 듣고 가자고 해서 저희 지금 지하 주차장입니다. 재미있고 실감나는 낭독 감사합니다. 라고 네, 써주셨어요.
빨리 나오셔야겠네요. 낭독 이어갈게요.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과 당글라르의 딸 위제니 당글라르 양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저녁 8시 반이 되자 불빛이 환한 당글라르 저택에는 향수 냄새를 풍기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머리에 흰 장미 한 송이를 꽂은 위제니 양은 더없이 우아했다. 실내를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보석의 물결 속에서 카발칸티는 손님들과 인사하기에 바빴다. 이윽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모습을 드러냈다. 멋진 옷차림이 백작의 기품을 더해주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반갑게 맞이한 당글라르 부인이 빌포르 부인에게 말했다.
야, 그런데 검찰총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정말 섭섭하군요.
빌포르 부인이 눈을 내리깔고 차분하게 말했다. 네, 그분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댁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몹시 바쁘십니다. 사실 그 무렵 빌포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의 아버지 누아르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딸 발랑틴이 극진히 모셨고 누아르티에 역시 손녀를 매우 사랑했다. 발랑틴은 친할아버지인 누아르티에와 외할아버지 생메랑 후작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그렇잖아도 전처의 딸인 발랑틴을 못마땅해하던 빌포르 부인은 그 많은 재산이 발랑틴에게 상속되는 것을 알고는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었다. 발랑틴에겐 자신의 연인 막시밀리앙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막시밀리앙은 발랑틴과 누아르티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렀다. 그런데 발랑틴은 최근 집안에서 연달아 일어난 변사 사건으로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인 생메랑 후작 부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아르티에의 하인이 죽은 것이다. 더욱이 사인이 모두 독살로 밝혀지자 발랑틴은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다. 어느 날 막시밀리앙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와 말했다.
백작님 도와주세요. 빌포르 씨 집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발랑틴이 독살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죽으면 전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막시밀리앙이 원수의 딸 발랑틴을 사랑한다니 백작은 허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막시밀리앙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의 불행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좋소, 모렐 대위. 발랑틴 양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시밀리앙은 백작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빌포르의 옆집으로 부소니 신부가 이사를 왔다. 발랑틴을 구하기 위해 백작이 일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발랑틴이 갑자기 시체로 발견됐다. 빌포르는 차가운 시체가 된 딸의 모습에 망연자실했고 누구보다 손녀를 사랑한 누아르티에는 발랑틴의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가엾은 처녀의 장례식은 갑작스런 그녀의 죽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부손이 신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의심했고 빌포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부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 제가 본의 아니게 검찰총장님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었지 뭡니까?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살해당한 사나이의 조끼가 저희 집에 남아있었어요. 그 주머니에서 당글라르 남자께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나왔답니다.
나에게 말입니까?
예. 중요한 증거물이 되겠기에 제가 그걸 검찰총장께 보냈죠.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듣고 있던 카발칸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재빨리 옆방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 공증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지금부터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고 신랑 신부와 그 부친 그리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카발칸티 자작은 어디 계시죠?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출입문이 난폭하게 열리더니 완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라앉자 경찰서장이 물었다.
안드레야, 카발칸티 자작 누굽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카발칸티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를 왜 찾는 겁니까?
당글라르가 넋이 빠진 듯한 얼굴로 간신히 물었다.
그는 툴롱 감옥을 탈옥한 죄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집에 침입했던 감방 동료 카드루스를 살해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당글라르 부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서둘러 파티 장소를 떠났다. 사라진 카발칸티는 다음날 새벽 파리 외교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체포됐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그의 재판이 있는 날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가짜 자작을 보기 위해 법원으로 달려갔다.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사람들 속에는 신문기자인 부시앙을 비롯해 샤토 르노, 드브레 등의 젊은이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바빴다.
당글라르 남작의 파산 소식을 들었지요?
아이, 들었지요. 당글라르 남작은 카발칸티 자작의 재력을 이용해서 파산을 막으려 했던 모양이래요.
아이, 그나저나 그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졌다지요?
실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가운데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검찰총장 빌포르 역시 냉혹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에게 무서운 선언을 하고 나온 길이었다. 그는 독극물로 딸 발랑틴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냉혹하게 말해주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피고 카발칸티가 호송되어 들어왔다. 그는 뻔뻔한 얼굴로 법정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한참 동안 검찰총장 빌포르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빌포르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웅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소장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 카발칸티는 내내 검찰총장 빌포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당글라르와 빌포르에게 동시에 복수를 하네요.
그러게요. 빌포르는 모르지만 지금 카발칸티를 저희 알죠. 빌포르의 아들.
그렇죠.
네. 내일 빌포르가 카발칸티 자작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들인 거를 알게 되면은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궁금한데요.
네.
네.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 하루 남았어요?
네, 그러게요. 하루 남았는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631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혜정 언니, 여전히 고우시네요.
어머머.
보는 라디오 처음 봐요.
어머,
해주셨어요.
반가워요. 곱게 봐줘서 감사해요. 네, 우리 퀴즈 정답하고 당첨자 발표해야죠.
네.
네, 오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것을 씁니다. 죽기 전에 남기는 문서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가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유언장입니다.
네, 네. 유언장, 뭐 유서. 네.
정답자도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자 총 두 분인데요.
네.
하성관님, 정답 유언장. 요즘은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다고 해요. 유언장을 쓰면서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분 소개해 주세요.
8620님.
오늘 도서관에서 몬테크리스토 책을 대여하러 갔는데 책이 없어서 다른 책 대여해 왔어요. 정답은 유언장입니다.
도서관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 빌려간 거죠. 벌써 고전일기 다 들으시고.
그렇구나. 진짜. 자, 손이. 자, 당첨되신 분들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전일기 오늘 순서는 여기. 까지인데요. 은우 씨, 최재림 씨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세요? 은우 씨.
네. 고전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오늘 정말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최재림 씨는요?
네. 역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호흡하면서 네. 연기하면서 읽으니까 그 생동감도 훨씬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 뮤지컬도 있잖아요. 네. 혹시 참여하셨었어요?
저는 초연 올라갈 때 오디션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이제 3차 오디션에서 이제 배역 오디션이었는데 네. 똑 떨어졌죠.
어머. 아, 3차까지 가, 몇 차까지?
기본적으로 한 4차 정도까지 있는데 예, 3차에서 합격을 했으면 작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지금요?
네, 지금 하시면 오디션 보시면 합격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역이 욕심나세요?
아, 당연히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그때 무슨 역으로 오디션 보신 거예요?
아, 그때도 사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할하고 네. 그다음에 빌포르 역할로 지원을 네. 했었는데 그때는 실력이 좀 많이 모자랐던 것 같고요. 네. 열심히 숙성시키고 있으니까.
지금은 섭외될 듯 싶은데.
그러게요. 관계자가 지금 이걸 들으셨으면 네. 아까 노래하시는 것까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실력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실력. 훌륭합니다. 네.
오디션 네. 올라오면 지원해보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은우 씨, 최재림 씨 오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철 씨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정순용 씨가 함께 부른 김동률의 점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